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수성의 모든 가족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수성의 모든 가족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길 원하시고 또 안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요. 주님 품에 안기어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단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셨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그 축복, 그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아주실까요? 평생토록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6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안아주심을 믿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삶이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아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임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첫째는 안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소리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부터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각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요소와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열 사람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오늘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되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낙심되는 말, 원망하고 낙심되는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원망과 낙심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과거에 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애굽 군대와도 싸웠고 바로와하고도 싸워서 너희를 건져냈지 않느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원망 소리를 늘 듣습니다. 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낙심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교회에서 코로나 또 감염되면 어떨까? 확진자 나오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시대든지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어느 나라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보호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를 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저를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복받는 길도 제가 여러분을 축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그에게 복을 내린다.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려버릴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했다가 믿는 사람을 욕했다가 교회를 욕했다라고 하는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보호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광야의 찬바람 무섭습니다. 영하의 날씨로 톡톡톡 떨어지는데 그 추운 광야의 찬바람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열 열사병으로 막 죽어간 푹푹 쓰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정갈이나 무서운 정갈이나 독사들 한번 물면 그냥 퉁퉁 몸이 부어서 즉사하는 그런 정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 광야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갈게. 내가 너를 업고 갈게.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광야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직장생활 또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을 정도로 숨막히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그런 정갈이나 독사처럼 나를 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이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그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안고 갈 것이다. 너희를 업고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안아주심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안아주심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아주신 거예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서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안는 것입니다. 안고 가고 업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깨달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품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안아주심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 안아줄 때에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아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아줄 때 세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월 달에 한번 여러분 추천도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나 또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책이 그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게리 체프먼이 쓴 책이에요. 그 다섯 가지 언어가 어떤 언어이냐면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 언어가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물론 다 필요한 것이죠. 그 중에 또 특별히 그 다섯 가지 언어 가운데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언어가 뭐냐면 첫 번째 언어는 칭찬해 주는 언어예요. 칭찬해 주는 말. 이것이 사랑의 그 사랑을 표현,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이 언어가 되어지는데 그 칭찬의 말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책망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도 해야 되지만 그 책망 속에도 사랑의 언어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 계속적으로 칭찬해서 칭찬한다는 것은 격려한다는 것이고 칭찬이 곧 그 사랑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칭찬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색하지 말고 마음껏 칭찬해주는. 또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소중한 그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놀이를 해주거나 같이 여행을 하거나 또 같이 뭐 음식을 먹거나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느끼도록 하는 것.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또 사랑의 언어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그 작은 선물,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꽃 한 송이를 사왔는데 아내는 그것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로 느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오늘 남자분들은 집에 들어갔을 때 꽃 한 송이 들고 가. 이게 선물이야. 요새 요사이 보니까 이제 봄 돌아오니까 예쁜 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우리 바이올렛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이 향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모릅니다. 선물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부분이 되어지죠. 그게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들이지만 그게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 그래서 서로 섬김, 이 봉사가 특별히 사랑의 언어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한 여자분들이 있어요. 청소를 해주거나 그릇설거지를 해주거나 뭐 뭔가를 봉사할 때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 사랑의 언어, 이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라고 그랬습니다. 포옹해 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래서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고요. 안아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그 해토픽 가운데 나왔던 그 기사인데 미숙아로 태어났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건강한데 이 한 아이가 점점 호흡도 멎어지고 심장도 멎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를 해도 안 돼요. 의사가 포기도 하고 부모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만 한 그런 상황인데 간호사가 본래 그런 이제 규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안타까워서 그 건강한 쌍둥이 아이를 그 아파 있는 그 아이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한 아이가 이제 그 호흡도 멈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장도 멈춰가는 그런 아이 지금 이제 쌍둥이인데 그 아이를 딱 팔로 안은 거예요. 안아주고 있는 그 순간부터 막 이 아이가 호흡이 살아나고 막 심장 박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인터넷에 그 쌍둥이 아이 안아준 거 한번 쳐보면 그 사진, 그 아이가 안고 있는 그 사진 나와요. 안아줌은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그 피가 있는데 그 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는 한 45% 정도 되어지고 혈장이 한 55% 되어집니다. 근데 그 혈구 안에는, 그 혈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백혈구가 들어있고 적혈구가 들어있고 혈소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는 그 45% 가운데 44%는 적혈구이고 백혈구는 한 1% 정도 해당돼요. 혈소판도 그럴 거예요. 혈소판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그럴 때 지혈이 돼야 되잖아요. 혈소판이 있어야 지혈이 되어집니다. 그중에 그 백혈구가 무슨 한 1%, 45% 가운데 1% 정도 되어지는 백혈구가 뭘 하냐면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그런 균이나 바이러스 면역력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침입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으면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바이러스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뭐 하냐면 이 백혈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 가운데 한 1% 되는 그 백혈구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수많은 그런 균들을 다 막고 보호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백혈구가 그런 이제 균이, 코로나19 균이 들어온,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막 그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혈구가 그런 균이 딱 들어오면, 들어와서 생기면 가서 가만히 안고 있대요. 그 안고 있으면 그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그 균들이 자동 소멸이 되어버린대요.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그러하고 속옷에 암세포도 생겨나고 그런 균들이 뭐 침투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해결하는 그 역할이 백혈구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혈구는 그냥 무조건 가서 그게 없어질 때까지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아줌을 통해서 그런 몸 안에 나쁜 균이라든지 나쁜 세포들까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도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를 안아주, 어떤 죄인이라도 무조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또 반대로, 적혈구는 이제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45% 가운데 44%가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는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그 피가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요. 폐로 가서 거기에서 산소를 가득 담습니다. 산소를 담아가지고 온 몸에 그 산소가 필요한 모든 곳에 이 적혈구가 찾아가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몸이 이제 썩게 되어 있죠. 피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그 이제 그 혈구 가운데 그 44% 되는, 45% 가운데 44%나 되는 그 많은 그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 그런 산소를 다 공급을 합니다.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리고 비장에 가서 소멸되어 버리면, 적혈구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소멸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계속적으로 새롭게 생겨난 그 적혈구 피가 그렇게 산소를 가져다가 공급을 아낌없이 막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고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백혈구가, 적당한 수치의 백혈구가 있어야 되고 적혈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역도 똑같아요. 교회 사역도 이 백혈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그냥 가서 안아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이고요. 적혈구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곳저곳 필요한 곳에 다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백혈구가 안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나쁜 균까지라도 그렇게 안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문제가 다 그런 균들이 사라지고 몸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그 사랑.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그 돌아온 탕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요.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서 다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 안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습니다. 아들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방탕했던 그 아들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제가 한번 그 러시아에 가서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그 탕자의 비유, 이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보았는데 아 지금도 제가 막 그 그림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인데 안아줘, 안고 있습니다. 안아줌에 대한 그 은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목회자를 위한 그 기도 모임에서 어떤 목회자가 막 탈진해 있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가 많아서 탈진해 있는 목회자였는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딱 안기는 거예요. 안고 얼마나 우는지 한 시간이 넘도록 울면서 그냥 제가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한 시간 정도 안고 이렇게 울고 나니까 그분이 치유가 다 되어지는 안아줌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저한테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탈진되어 있는 제 몸이 다 나았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그런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고 계신 안고 계심은 바로 사랑이다. 안고 계심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안아주심은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근이에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33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의 40년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이곳까지 안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미래에도 너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이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온순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양들을 품에 안고 인도하신 것처럼 온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우리 바라는 항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강풍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고요하게 하십니다. 그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강풍을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무서운 물결들을 만납니까? 그것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그곳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천국까지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언제까지 그 소원의 항구,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기 믿지 않는 사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 그렇게 안아주시는데도 그 품을 벗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품에 안기면,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연약한 육신도 치료하시고 상처난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고 장막 칠 것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지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